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빠져있는데 얀네와 얀버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합니다만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버레가 나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하면 오늘 본문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증언하는 영감설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자연히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와 잘못이 없다는 성경 무엇을로 연결시킵니다. 한마디로 영감설 혹은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3장 1절 소개한 대로 성경의 권위를 약간 어심케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 얀네와 얀버레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 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활동 무대인 출애굽기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얀네와 얀버레의 출처를 바울이 언급은 했지만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순 때문에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연이지만은 각 장의 후반부에 보면 꼭 한두 명의 바울을 괴롭게 한 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1장에 보면 15절에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 2장에 보면 17절에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14절에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3장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 반면 모세를 대적했다는 얀네와 얀버레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얀네와 얀버레로 비유되는 인물이 진리 혹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이게 아주 짧은 성경인데 쭉 훑어보면은 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대표적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얀네와 얀버레가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 여자는 거짓 진리의 가르침을 자기 욕심에 끌려 배우게 되니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항상 배우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밝히는데 그 여인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다. 어떤 죄인지는 바로 그 자리는 없지만 2장 5절에 3장 2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괴신하며 벌써 15가지입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의 20개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이 이 얀네와 얀버레로부터 받은 그 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로서 당시에 돈 있는 여자들에게 거짓 진리를 전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어려운 말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로 2세, 3세들이 동화되어 버려요. 모국을 잃어버리게 되자 필요한 히브리 말 원전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었습니다.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번역본 중에 하나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 탈굼입니다. T-A-R-G-U-M, 탈굼 혹은 탈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 예루살렘, 유대인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람어권에 산다라는 뜻이죠. 아람어권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더 확장해서 이란까지 이 아람어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번역본에 의하면은 얀네와 얌브레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는 구약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아람어 구약을 벌써 읽고 있었다는 그 번역본 아람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 혹은 개신교인들 혹은 카톨릭 교인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람어 번역본은 존재합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그 번역본에 의하면은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매지션 술사들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는데 모세에게 이적과 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먼저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열 재앙 중에 하나인 나일강의 하수를 피로 물들게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 온 애굽 땅에 덮도록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 부르는 마술을 부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모세가 티끌로 이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술사들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뭔 말입니까?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 흉내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흉내일 뿐 진정한 여호와의 파워에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흉내내는 가르침을 구약의 메아리에 실어다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바울의 편지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얀네와 얌브레처럼 애굽의 술사들처럼 저들의 미천이 드러나서 모세가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따라 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노출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서는 바울에서부터 디모데에게로 사역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선교사역 하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옴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4장 6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이렇게 술을 따르는 스타일의 제사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제사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죽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복음 사역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리더십이 인간 사도 바울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바통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뿌리가 성경임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약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바울의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인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해도 그리스도니 예수니 하는 이름이 구약에는 없죠. 예수님 이름과 비슷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뭐 그 여호수아가 다시 환생해서 예수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유대 사회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약 어디에도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딱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난다 라는 사실을 15절에 천명한 겁니다.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실체 예수를 본 까닭에 예수로 통해 구약이 완성됨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임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로 포커스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이단이고 유대교를 배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을 거슬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신구약 성경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3장 16절을 보게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건 구약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읽을 때 있는 단순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윈도우,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점프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은 삽입이 되어 있는 신약의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을 동의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된 거죠. 유대교 교인이 아닌 개신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부여하면 얼마나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권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말로 성경이 에러가 있나? 오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나에 관해서 이야기가 사실은 노골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리라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리라고 하는 그 이루리라는 대상은 자기 자신으로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면 전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긴장이고 굉장한 싸움이고 굉장한 우리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대부분 저희들이 한국에서 다 이민 왔고 한국의 교회는 거의 다 개신교 장로교 계통입니다. 장로교 계통은 거의 다 칼빈주의자라고 그러고 또 칼빈주의자들은 혹은 개혁주의자라고도 그러고 복음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또 학자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 세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성경 어디에 얀네와 얌브레가 있느냐. 신약하고 구약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없는 말을 신약에서 인용했으니까 이거는 성경이 권위가 있는 말이 아니야.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극명한 사례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논리가 허술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16절 이 본문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믿어 받아들여야 돼. 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말이 왜 여기에 있지?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을 비평할 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비평에 충실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순점을 지적하기를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얀네와 얌벌의 비유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4개장으로 나누어 버리고 3장은 17개 절이 있으니까 1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2절 가지고 또 내일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3절 가지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익숙하다고 보니까 파편적인 내용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종합한다고 짜짓기를 다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려요. 디모데서 후서 같은 케이스는 짧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실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를 말하고 싶어요. 말세. 영어로는 the last thing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학자들은 어려운 원어를 사용해가지고 말세론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날, 마지막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 말세가 무엇인지 물으면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말세가 뭐죠?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트릭인데 말세가 언제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을 잘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때 중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때 타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그런 인식인데 그러나 말세가 뭐죠? 질문을 하면은 타임을 대답을 하면 안 되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디모데 후서를 관통하는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얀네와 얀브레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애굽의 술사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권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3장 16절은 말세의 거짓 교사와 그의 가르침을 분별하라라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다시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라는 리더가 디모데라는 리더에게로 새로운 리더십이 바뀔 때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제 한번 파헤쳐야 되고 또 탈굼이라고 했는데 탈굼은 무슨 번역본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본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번역본 중에서도 예루살렘 본도 있고 뭐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을 위해서 바벨론 본도 있다 하던데 그럼 그거는 무엇이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 땅에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표준이 필요하고 표준으로서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표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들한테 세대를 이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좀 오류가 있어도 틀려도 그거 하나 뭐 있고 없고 가지고 아 성경의 권위가 있다 없다 그거 방어한다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뜻을 우리가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파헤쳐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조그마한 교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셀리브레이트하고 프레이즈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꼭 필요한 우리 교회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